자, 오늘 하늘 말씀 시편 33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시편 33편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눈 라는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2절 중심으로 다윗의 확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10절 11절에 보면은 나라들의 계획, 나라들이 세우는 계획은 언젠가 무너지고 여호와의 계획, 엣자는 반드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본문은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주께서 그 거하시는 곳에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 인간의 활동, 생각들, 마음 작용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여기에 있는 모든 인생 이렇게 했을 때 히브리어를 분석하면 고 보네하 아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아들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최초에 만든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아들들, 모든 사람 인생들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창세기 2장 아담의 창조 사건을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흙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들어갔고 그 아담을 통해서 파생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신 그곳의 사람을 볼 때 아주 자세하게 아시는, 이 하늘은 다른 차원의 공간입니다. 다른 차원의 존재께서 하늘이라는 다른 차원에 계시면서 지구를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위치적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냥 앞으로 쳐다본다, 응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위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 그림은 마치 재판정에 들어가면은 법관이 피고인과 배석한 여러 증인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모든 만민의 재판관, 왕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인간 재판관과 하나님 재판관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 재판관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 심판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뉴질랜드에는 사형 제도가 없어요. 현재 1989년 이후로 한 30년간 사형 제도가 폐지된 상태인데 사형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도 있고 폐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사형 제도 폐지론자들 입장, 그 주장 가운데 강력한 근거 하나가 사람이 내리는 모든 판결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잘못 판단 내릴 수가 있다. 그런데 어찌 인간 재판관이 한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목숨을 앗아가는 그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사형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사실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고 그 사람 사형을 집행해서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범이 잡힌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공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관이 언도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실수가 개입될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판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판결은 전적으로 다르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5절에 보면 잠시 볼까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히브리어 본문은 참 재밌습니다. 앞에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보신다라고 하는 동사적인 어떤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분사형으로 그렇게 굽어 살피시는 분, 이것을 자세히 관찰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두 개의 단어를 씁니다. 사람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이, 그들이 하는 일을 모두 꿰뚫듯이 보는 이, 그분께서 하늘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지구를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보심, 판단을 신뢰할 만한가? 두 가지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인간 재판관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적 공방에는 실수가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사실관계에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허점이 있습니다. 뭔가 근거해서, 누구의 말을 근거해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세요. 일반 재판관들처럼 뇌물을 받거나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봐주거나 판단을 왜곡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그 현장을 보신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의 잣대에 따라서 내리는 판결 신뢰할 만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세요. 저는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이라는 이 표현을 사람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존재 가운데 지으신 이 마음이라는 이 공간, 여기에 자기의 생각이 가미되고 어떤 지식이, 경험이 결합이 되어서 뭔가 생각 작용을 일으키죠. 그래서 결정을 내려요. 마음에서 결정을 내려요. 근데 이 사람들, 내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 사람, 세 사람, 열 사람, 백 사람, 이들이 모여서 비밀 회의를 거쳐서 생각해낸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대로 엣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내 개인이 이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뭔가 짜낸 그 엣자이든지, 20명이 비밀 공간에서 만들어낸 어떤 엣자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에 반대가 되면, 거스리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16절, 17절에 나오는 많은 군대로 또는 용사가 힘이 세어도, 17절 보면 군마가 나오고 군대가 많아도 전부 다 군사력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었고 군사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경험을 회고해 보건대 군사가 많고 군마가 많고 군사력을 자랑할 만해도, 그리고 훌륭한 전략을 짜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최상의 어떤 전략을, 계략을, 모략을 발전시켰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의 작용을 아시는 그 작전을 짜는 현장에 그것을 철저하게 보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빨리 진행된다 하는 그런 생각과 미래에 있을 예측에 대해서 참 잘 모르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 약속 하나 붙드는데 내 마음을 일단 고정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 두 가지 그 마음을 확인하곤 합니다. 아까 저는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어떤 조화를 부리는 어떤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200년 전에는 UN이라는 국제기구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국제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만들어졌고 우버택시 10년 전에 있었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공간에 이것이 어떤 공통된 합치된 뭔가가 있어서 우버택시가 좋은 대안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문명이 이렇게 변모됩니다. 보람튜브라고 들어봤나요? 6살짜리 보람이라는 여자아이가 중심이 되어서 유튜브에 세계 채널을 운영해요. 한 달 수익이 한국 돈으로 약 40억 원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로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사람들이 놀라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한 달 수익이 어떤 데는 42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가능한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모여서 그 필요에 부응한 뭔가 맞닥뜨려졌을 때 예상치도 못했던, 3년 전에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가 창출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이 8월 11일인데요. 두 달 뒤에 정확하게 10월 11일 날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 작용이 어떻게 결집해가지고 무엇을 창출해내고 무엇을 원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해 있을지 두 달 뒤에 정확하게 10월 11일 날 세상의 모습이 정확하게 어떨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왜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알아가고 경배하고 이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것,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공부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힘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2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이 세상에 닥칠 그 모습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러나 시 공간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작용에 그 결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시는 이곳에 정통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분에 매료되었을 때 그분께 계시는 그분만이 아시는 그 비밀을 우리와 나누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그 선지자에게 그분의 비밀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행하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나님의 선지적인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을 누릴 권세가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이니까요. 저는 오늘 인생의 안전보장과 성공이 그분을 얼마나 알고 신뢰하느냐 또는 얼마나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논증하기 위해서 인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오늘 다루면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외 없이 다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파워포인트로 구절을 최대한 준비를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구절을 봐주십시오. 많이 들어본 익숙한 구절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작 지점으로 정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성경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16장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16장 어쩌다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나라는 부분을 다루고요. 여기서 선지자가 어떤 대상에게 말한 이 내용이 왜 어떤 근거로 과거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지라고 하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역대하 14장과 또 연이어서 15장에 몇 군데를 상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와서 메시지를 결론 짓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선적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기 나와 있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선적 이 표현은 지난 시간 다루었던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기도를 하나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할 때 그 어리석게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이런 왕이 어리석게 행하여 선적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 어리석은 망령된 선택을 한 왕은 누구인가? 남유다 왕 아사 왕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르호보암 왕이 되면 이스라엘은 통일국가에서 두 나라로 갈립니다. 르호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가 생성되고 남방왕국 유다가 하나가 생성됩니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남유다입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아사왕. 그 이 아사왕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북이 갈린 이 상태에서 아사왕 제36년 16장 1절을 보십시오. 아사왕 제36년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6년이 흘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왕 베나답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이때 유다왕 아사가 위협을 느낍니다. 1절을 봐주십시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게 치러 올라왔으래요. 북쪽에서 남쪽을 치는데 어떻게 올라오지? 이스라엘 지형상 라마가 있는 곳은 사마리아를 수도성읍으로 한 북이스라엘로 보아서는 그쪽이 비교적 평지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 오지만 산을 오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라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국경 지역에 있는 아주 전략적인 곳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이 전략적인 곳을 바로 장악하고 이것을 요새화시킵니다. 뭐 하려고요? 베나답과 함께 동맹하여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곳에 요새화 작업을 위한 목재와 석재들 모기 시작하고 재건에 들어갑니다. 아사로서는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신에 이 아사 왕은 어리석은 망령된 어떤 선택을 해요. 뭐요?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과 금을 긁어서 다메섹을 수도 성읍으로 삼고 있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주면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당신 나라가 동맹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은금을 드릴 테니까 이 선물 받으시고 동맹관계를 깨트려 주시고 대신 북이스라엘을 좀 쳐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베나닷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조약을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사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모든 국고성, 이 스플라이 할 수 있는, 곡물을 댈 수 있는 그 보관하는 곳을 쳐버립니다. 약탈한 거죠. 이것을 들었을 때 오셀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거친지라 배신당한 거죠. 그래서 라마를 부려두고 퇴각합니다. 6절에 보면은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라마를 확보했던 이스라엘 왕이 전초기지로 삼아서 요새화 시켰을 때 그 작업에 필요했던 석재와 목재들 있잖아요. 이제 떠났습니다. 아사왕은 너무 두려움을 느낀 가운데 우편에 있는 개바라는 곳, 좌편에 있는 미스바라는 곳, 이것까지도 이쪽 자료들을 가져다가 요새화하는 데 애를 쓰는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동일한 사건을 열왕기상 15장 22절에는요 남쪽 유다 백성 전부를 동원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힘삼았더라면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 전부를 동원시켜서라도 요새화함으로써 안전보장을 확보하려 해요. 우리 삶 가운데는 바사 왕 같은 존재가 침범하여 베나닷과 동맹을 맺어서 뭔가를 주어서 베나닷의 도움을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일 때 타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2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을 동원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 두려워하는 공포가 몰려왔기 때문에요.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 성경이 이것을 기록할 때에는 이 아사 왕을 칭찬하는 잘했다, 아, 지혜롭게 준비했네 이것이 아닙니다. 그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람 왕 베나닷을 끌어들여서 안전을 확보한 이 유다 왕을 주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여기서는 하나니로 나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께서 이분의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이스라엘을 굴복시킨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 아람왕 베나닷까지도 잡을 수 있었는데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아사를 사용하여 불의한, 불법한, 무모한 베나단을 심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희미하게 상념 가운데 모시고 있는 아사의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잡는 데 실패합니다. 8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2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떠올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4장으로 가야 되는 근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달리 아사 왕 당신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책망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이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 군대가 말과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심히 많았지만 그러나 왕이 그때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그들의 연합보다도 훨씬 그 규모로 그때 침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사 왕은 전체 왕으로 제의하는 다스리는 기간이 41년이에요. 오래도록 왕 노릇했죠. 이 사건이 바사가 침공하고 성전 은금을 이렇게 바치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요, 그의 통치 36년에 일어난 거예요. 이때로부터 20년 전으로 그의 통치 15년이 지났을 때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역대하 14장 9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같이 역대하 14장 9절을 열어주십시오. 이거 어떤 사건인가? 그때 침공했던 대적의 규모는 어떠한 정도였는가? 역대하 14장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리사에 이르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with an army of a million men. 성경학자들은 이 숫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지금 우리 21세기에도 100만을 동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엄청난 규모거든요. 어디서 이 군사를 동원했을까? 원어에는요, 천에 천을 그렇게 돼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천에 천분을 곱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백만이라고 나옵니다.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때 15년차 왕으로 다스리는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 상념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10절이요.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렇지만 그에게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백만 군사를 보고 300대 그 전차 부대 앞에 압도되었지만은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그 계획을, 마음을,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쫓길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계략들, 계획들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사도 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르짖는 기도의 어떤 패턴을 지금도 28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겠습니다. 11절에 천천히 이 기도를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이 부분 여러분, 주를 칠 수 있으면 주를 쳐서 마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역사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구하고 이것을 기도해야 주장해야 하나님께 아래 의야 움직이시기로 섭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때 사람은요, 역대상하 기자가 특별하게 많이 쓰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보통 쓰이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에노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에노시. 그것은 약한, 깨어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약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지금 100만이나 모였습니다. 이들이 숫자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정말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해서 그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사 왕은 이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 왕의 부르짖는 기도가 끝나는 순간 개입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 아사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주의 개입하심으로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추격하여서 성경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13절에 보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괴멸시킵니다. 엄청난 승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13절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호와께서 지휘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그분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15장 1절 봐주십시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엄청난 위기 가운데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내었고 이제 성전한 군대로서 예루살렘을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여 기뻐 환호하는 그들 가운데 특별히 아사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그가 나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면서 3절에서 7절까지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환란이 닥쳐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찾았을 때 만나 주셨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에 자기를 의지하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고통을 가하셨다.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제 주변 나라들의 위세 굴복되지 말고 하나님만 담대하게 의지하라. 이렇게 선지자가 승리의 행진을 하는 희락이 넘치는 그 군대를 향해서 특별히 아사 왕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아사 왕이 8절에 이 선택을 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아까는 아사랴인데 왜 오데스로 바뀌었습니까? 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고대 사본의 차이 문제인데요. 오래된 구약 사본에는 오데세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거룩한 결심을 내리는 가운데 세 가지 개혁을 합니다. 첫째는 8절에 보시면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행위들 그리고 북쪽에 해당되는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까지 가서 잡신들을 모신 어떤 곳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번제단을 아마 그때 훼손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결하는 그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언제 있는 일이라고요? 10절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만 아사 왕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대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9절은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읽어야 되고 주의를 살피면서 비교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베냐민과 유다는 남쪽 유다 왕국을 구성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은요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열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유다왕 아사와 함께 함을 본 그 세 지파가 아사에게 연합한다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내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될 때, 그 주님께서 내 삶의 예배 중심이 될 때 일어난 그 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누구 한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왕 한 사람 때문에. 15절을 보십시다. 온 유대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강을 주셨더라. 19절을 볼까요?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성벽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20년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20년이라는 세월은, 이 10년에 두 번 이 세월은 우리 마음을 변질되지 아니하고 지키기에는 도전이 되는 기간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경각을 해야 되는 어떤 지점에 도달합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유다 전 지역을 외부 세력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이 되셨던 그 주님이 세월이 흐르면서 아사 왕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그의 마음이 식어진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외부의 적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불순종할 때요, 아이들을 먼저 그들의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모들은 일단 그 마음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들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자녀가 변화되지 아니할 때,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진실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핍박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만, 대적이 많이 일어날 때에는 내 삶 가운데 방벽이 뚫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가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영적 외적이 내 삶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20년이 지났을 때 아사 왕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심령이 식으신 것 같고, 예배하는 마음에 이상이 생기자 외부의 적들에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때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서 아람 왕과 연합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사 왕은 20년 전에 그토록 크게 보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대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여 북이스라엘과의 그 동맹을 깨어버리도록, 그 약조를 깨도록 조치를 합니다.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최후의 권면처럼 말합니다. 왕이시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20년 전에 왕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권면을 했을 때 아사왕은 어떻게 할까요? 10절 보십시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충언을 고하는 신하들 가운데 선견자 하나니의 말이 맞습니다. 왕인씨여 주님을 찾으시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조언을 했을 때 그들을 붙잡아서 고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사의 그 생애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참 저는 이 내용을 성경 읽을 때마다 이 구절에 오면 슬퍼요. 정말 좋은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그는 39년에 발에 병이 들고요 41년에 죽습니다. 만약에 그가 전심을 다해 주를 향함으로써 이 마지막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하면 여전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풀어놓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바가 참 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열망입니다.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찾으세요. 마음이 고된 사람을 찾으세요. 그 심령 가운데 그 생각,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그 공간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힘쌓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마치 거대한 능력을 그 등 뒤에 숨기시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그 능력을, 그분의 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느니 세상의 모든 힘을 다 합해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고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합해도 이 창조주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뜻에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어떤 유혹과 타협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도 주의 뜻을 고수하십시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결혼 관련해서도 형통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승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깊이 공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 진정한 힘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하십시오. 시간을 제발 들어주십시오. 세 번째는 어떤 것으로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마십시오. 도전을 받고 싶으면 다시 아사의 생애를 다룬 역대하 14장, 15장, 16장으로 오십시오. 묵상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비전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능력을 부어줘도 부작용이 없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